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죠. 지난 시간부터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 얘기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중국은 사실 워낙 크고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 세 차례 정도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지난번까지 했던 중화민국 건국 그 이후부터
네.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오늘의 중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손문, 이 순원이 중화민국을 건국했지만 권력이 원세계에게 넘어갔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네. 신의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근대국가가 만들어졌죠.
네.
근데 어쨌든 행정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권을 쥐고 있던 원세계에게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대총통에 오릅니다.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은 사실상 원세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원세계는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름을 바꿔요. 중화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본인을 황제로 고쳐가지고 다시. 다시 봉건사회 황제로 돌아가려고.
네, 혁명이랑 황제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역사가 혁명을 해가지고 겨우 네. 근대 민주주의국가가 되려고 했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원세계는 시도했던 거예요.
그냥 권력에 그냥 야망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름도 중화제국, 자신도 황제의 지위에 오릅니다.
네.
근데 국민들 사이의 원망이 당연히 들끓겠죠. 어렵게 혁명을 했는데
네.
심지어 원세계가 쥐고 있던 북양군, 이 군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생겼어요. 이게 원세계 거의 개인 군대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세계가 슬그머니 황제에서 내려왔고요. 다시 또 공화정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1916년에
네.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심이 없다 보니까 중국은 정치적으로 갈래갈래 나뉘고 맙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수도를 둔 중화민국은 국제적으로는 정당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니까 유명무실해져 버렸고요. 각 지역에 있는 군벌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권을 행사하는 혼란과 분열의 시간이 여전히 계속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에 장제스라고 해서 보통 한자어로 장개석이라고 하죠.
네.
장개석의 지휘 아래 중국 국민당이 결국 안 되겠다. 이 군벌들을 다 없애야겠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북벌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시 재통일합니다. 군벌에 의해서 막 갈기갈기 찢겨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데 그리고 수도도 베이징에서 난징으로 옮겼고요. 손문이 제창했던 삼민주의에 근거한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혁명을 했던 본래의 목적, 현대적인 민주공화국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삼민주의에 근거한 개혁. 삼민주의는 어떤 사상인가요?
이게 원래 손문이 중국 국민당에서 강연한 내용을 이 책으로 기록한 건데 이 책의 네. 제목이 삼민주의였어요. 1924년 이때 발간이 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삼민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 민권, 민생.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면 식민지에 반대하고 봉건사회에 반대해가지고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민족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민권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 이것은 이제 백성들을 잘 살게 하자.
네.
경제적 평등을 제시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민족 독립, 정치 민주, 경제 평등 이런 걸 제시한 근대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개석이 군벌을 토벌하고 중국을 재통일하면서 혼란은 좀 수습이 됐나요, 그러면?
군벌은 확실히 약화됐어요. 완전히 장개석 국민당 군대가 군벌을, 토벌을 하면서 약화가 됐는데, 근데 이 시기에 공산당이 출현합니다, 다시.
공산당이 이 시기군요.
네.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에 국민당과 달리 아예 공산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가진 세력이 출현하면서 다시 또 중화민국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로 또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아니 이거 삼민주의가 네.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는 거 같죠. 네.
근데 공산당은 이때 네. 삼민주의하고는 또 어떤 반대되는 사상을
그러니까 이제
내세웠던...
민족적 독립 이것도 공산주의는 내세웠으니까 여기는 큰 네. 차이가 없는데 네. 어디서...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 요 대목은 공산당은 조금 다르게 내세웁니다. 이것은 네.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다. 우리는 아.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계급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민생화에서 경제적 평등을 제시했는데 네. 이 대목은 큰 차이는 없는데 또 세부적으로 가면 조금 다릅니다.
네. 네. 크게 다르진 않은 거네요. 근데 그냥 어쨌든 권력 싸움이었던 거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중국 공산당의 출현과 함께 중국은 네. 또다시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네. 공산당의 출현이 1917년이라고요?
1917년이 러시아 혁명이 있었어요.
아...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결국
황제...
혁명이 일어나서 예. 뭐 소비에트가 만들어져요. 이 영향을 중국도 받은 거예요. 191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나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지켜보면서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진독수. 뭐 또는 이대교, 뭐 또는 모택동 이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젊은 지식인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네.
야, 우리도 러시아처럼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사회주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네.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1919년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 2년 후예요. 이때 파리 강화조약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1차 대전에서 승전한 나라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쥐고 있던 땅을 누가 가져가고 뭐 이런 거 회담하는 자리였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독일이 산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산둥성을 우리 중국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요것이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일본이
어떠세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우리하고 중국하고 협의하기로 했어. 그거 중국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거니까 이 전체 회의에서는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일본이 주장을 했는데 그 일본의 안이 그 회의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동 땅을
네.
왜 또다시 일본에게 내주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오사운동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북경대를 중심으로 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집결을 해가지고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그런 조약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땅을 일본에게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서게 됐느냐.
네.
조약에 서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른바 오사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게 그 물밑을 주도한 게 공산당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산당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로부터 몇 년 후, 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첫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 오사운동으로 기반을 넓혀가지고 한 2년 후, 3년 후에 중국 공산당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네. 공산당 창립이 될 때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21년 7월 23일에서 31일까지 대략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요. 중국 전역에 있는 공산당 대표 50명이 참가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자신들은 우리는 대표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면서 당 회의 이후 현지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급격히 이제 공산당 세력이 팽창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 창당 대회 할 때 상하이에서 해요. 근데 그 상하이는 프랑스가 관할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내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국민당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회의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네.
재밌는 건 프랑스 경찰도 이 공산당 활동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나 봐요. 7월 30일쯤 그러니까 회의가 거의 끝나갈 때쯤 경찰이 탄압해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이 공산당 대표들이 상하이에서 쫓겨납니다. 가지고 31일 마지막 날인데 이때는 그냥 저장성이라는 곳으로 쫓겨가가지고 배 위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창당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천두슈 중국어로는 한자어로는 진독수가 공산당 초대 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졌는데요. 국제공산당,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당이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 국민당에 가입해라.
예?
재밌는 지시를 내려. 단독으로 활동하지 말고
네.
일단 국민당이 민주주의 혁명을 하고 있으니
네.
그 내에 들어가서 세력을 보호하면서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리나 봐요. 그래서 국민당에 가입을 대부분 합니다. 공산당원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국공합작이라는 건데 아무튼 공산당은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보존하는 전략을 씁니다.
아, 이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당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가입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당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공동으로 우리 연대에서
이건 거의 간첩활동 같은 거군요.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아마 공산당 세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공산당이죠.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공산당. 네. 그러니까 당시 공산주의는 한 나라의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혁명이 중요하다.
전 국제혁명이죠. 전 세계가 노동계급이 그렇죠. 주인이 그렇죠.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는 나중에는 소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네. 한 나라의 당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결정한 내용을 각 나라의 공산당이 따르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코민테르는 국제공산당이니까 지위를 중국 공산당도 받았던 것이죠. 코민테르의 결정이 그거였어요. 일단 국민당에 합류해라.
그러면 처음에 네. 국민당에 합류하고 국민당의 그런 노선이나 정책들을 지지하는 식으로 활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초반에는 국민당하고의 대립이 심하진 않았겠네요.
초반에는 손문이 지휘했던 때의 국민당 시대에는 네. 공산당과의 대결이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양자 사이에 서로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공산당 세력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게 갈등이 막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삼민주의나 네.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그게
공통점도 있고요.
네, 공통점도 있고 초반에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사회를 근대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는 이른바 민주주의 혁명 네. 단계에서는 양 세력이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련도 그랬고 네. 중국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장개석이 지도자를 하게 되면서부터 손문이 사망하고 네. 장개석이 국민당의 권력을 잡게 되는 그때부터는 장개석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제스가 북벌, 군벌들 막 토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성공을 하고 나서는 그 칼끝을 누구한테 겨누느냐? 공산당 세력에게 겨누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고 이른바 국공 내전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이 드디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네. 것이죠. 그게 이제 1920년대 말인데 그때 그 당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던 공산당이 장개석의 공격을 받고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패배해가지고 1만 5천 명으로 당원의 숫자가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네.
또 중화민국은 모든 공산당 당적 인사들을 정부 요인의 명단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본격적으로 서로 대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산당도 어쩔 수 없이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홍군이라는 것을 창군해가지고 국민당 군과 싸우게 됩니다.
네, 군대를 만들었군요.
그런데
네,
국민당 군이 너무 크고 정부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력차가 너무 커서 중국 공산당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초대 공산당 대표였던 진독수가 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은 1930년대쯤에 코민테른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아, 이 상황을 난국을 타개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이때 코민테른이 새로운 지도자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모택동입니다.
아,
네, 이때 모택동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중국을 건국한 모택동이 공산당의 네. 최고 지도자가 이때 됐던 거군요.
그렇죠.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패배한 그 네.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국공 내전 중에 2차 중일전쟁이 벌어져요.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을 네. 하게 되는데 지금 국공내전하고 막 공산당이 이제 패하긴 했는데
내부에서도 싸움이고 또
내부하고도 내부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는 게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잖아요.
네.
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이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처지가 되는데 이게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1945년까지 2차 국공합작 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근데 죽을 듯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못 믿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이런 아주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죠.
아니 무슨 네. 아, 그 당시엔 굉장히 처절했겠지만 지금 네.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 아니고 뭐 싸웠다가 같이 네네. 또 합심했다가 그랬네요.
네. 근데 이 국공내전도 결국 1945년쯤 되면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다시 전쟁합니다. 결국 아니, 이제 2차 네. 그러니까 1차 국공 합작, 1차 국공 내전.
네.
2차 국공 합작, 네. 2차 국공 내전. 이런 식으로 합작과 내전을 막 반복하는 거죠.
아, 정말.
1945년 이후에 네.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내전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는 상대가 안 됩니다. 국민당 군대가 공산당 군대보다 거의 3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공산당이 저항조차 제대로 못하고 중국 전역을 거의 국민당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국민당 내의 간부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리고 장개석이 너무 독단적으로 국민당을 네. 운영을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해요. 국민당 군이. 존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막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리듯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럼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못 얻는 거죠.
그러네요. 민심은 약간 공산당 쪽으로 기울겠네요.
처음에는 뭐 공산당에 뭐 관심은 없었겠지만 공산당이 이걸 이용합니다.
아.
그래서 공산당은 가능하면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군인들 자체를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만들죠.
네.
이렇게 하면서 점차 세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한 2년에서 3년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공산당이 우세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원을 아예 장악하기 시작을 했고요. 북부도 공산당이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략 한 300만 명 달하던 군사들을 대부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지지도 잃고 그러다가 결국 1948년 9월, 1949년 12월까지 중국 본토가 거의 사실상 공산당의 손아귀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당군은 자신하고 있다가 5년도 안 돼서 슬금슬금해서 공산당에게 모든 지역을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당 주도의 중화민국은 결국 대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개석이 도망가서 세운 곳이 바로
오늘날
대만.
오늘날 대만.
네.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된 거군요.
네. 이 재밌는 게 이 놀라운 이 세 배나 되는 전력차가 뒤집어지는 게 단 3년 걸렸다는 거예요.
아, 네. 일단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렇죠. 이게 중요한 네. 교훈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중국 건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중국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네.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함께 들으시죠. 권진원의 노래예요. 살다 보면.